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해 준 대로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라 주제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으로 불러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각자 누구나 다 정해진 인생, 정해진 시간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에 만드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기회,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하신 일에 대한 것들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벌어질 일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한 삶, 자유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가 만났던 개바, 다시 말해서 그가 만났던 베드로나 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등이 전한 복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만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독불장군식의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의 첫 그 부분을 보았지만은 그 1장 7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웠는데 여러분에게, 바울은 자기가 다 배웠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100% 다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린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이 있었던 거죠. 마치 예전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좋은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비록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은, 그 리소스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일단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령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도 연락도 없이 내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저도 놀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나타남일까? 아니면은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는 겨울 내내 보이지 않던 새도 나타나고 뭐 나비도 나타나고 꽃도 새롭게 드러나고 그러한 나타남일까? 여러분, 그러한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나타남은 흔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구절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revealed 됐다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revelation이라고 하는 바로 그 드러남,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번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주제와 연결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으면은 참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속박된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자신이 매여 있었던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자유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자유함을 얻게 된 다음에 깨달아요. 묶여있던 삶, 억눌린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매여있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혹시나 보여주시면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13절, 14절에서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이 유대교에 있던 삶을 매여있던 삶, 속박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전 시리즈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한 주의 주제가 우리가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적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속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나 이런 삶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제가 그 설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짜에 속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게 속고 있는 삶인지 모른다는 것, 그거 자기 기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유대교에 있을 때 나는 이만하면은 만족스러운 삶이다, 나는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다, 나는 이만하면 인정받을 만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는 유다이스모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유대교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교리, 내가 믿는 종교, 이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유대교는요 그에게 삶 자체였습니다. 자기와 유대교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문화와 삶과 믿음의 체계를, 그 스타일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그 코셔라고 하는 음식 기준을 지켰고, 안식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어찌 보면은 삶과 믿음이 그냥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었을 적에 그 사람은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14절에 보니까 훨씬 더 열성적으로,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열성이 뭡니까? 정말 패셔닛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정말 열심이 있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열심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셀럿. 정말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심에 관한 질문은 사실은 사울이었을 적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적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그렇게 열심이었는가? 학위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여러분, 뭐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개는 열심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열심히 살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그 열심, 그리고 보상, 그 법칙에 대부분의 사람은 익숙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보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인생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 확률이 훨씬 크니까. 그런데 열심과 보상, 그 인생의 법칙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지난주에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 예, 이 시대의 한계 속에, 이 시대의 리미테이션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시대의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간다. 왜냐하면 열심과 보상 안에는 자유한 삶이 끼어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없거든요. 바로 그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 자기를 드러내신 것, 똑같이 그분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은 열심과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과 보상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최종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9절들에서는 그렇다면 그 자유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한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모태로부터 세우시고,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분이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그럽니다.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소위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사실 더 많이 쓰려면 한참 더 쓸 수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요. 예수 자신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그냥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자신의 간증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까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이 뭐라고요?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시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조르주 베르나누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입니다. 신부는 그 프리스트, 그 캐톨릭 프리스트인데 이건 뭐 실화가 아니라 그냥 소설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누스의 그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의 그 주인공인 젊은 신부예요. 경험이 목회를 사역을 많이 안 해본 그 젊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 일기의 마지막 일기, 죽기 전에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품어왔던 이상한 의혹이 영원히 거쳤다. 갈등이 사라졌다. 나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내면과 화해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쉬운가. 참된 은혜는 잊어버리는 데 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그 소설을 보면요, 그 소설 속에서 그 젊은 신부는 늘 힘들었고 늘 외로웠고 늘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몸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늘 고뇌했습니다. 신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 신부님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기, 일기의 마지막 부분, 그것이 책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절, 참된 은혜는 잊어버리는 데 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려고 이 수백 페이지의 책을 여기까지 꾸역꾸역 읽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참된 은혜는 잊어버리는 데 있다. 우리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일기를 쓴다면, 하나님, 제 인생 참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취가 있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늘 신부처럼 아픔이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가능케 한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 그래서 감히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한 삶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있는지, 자유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인생의 짐, 나의 삶의 짐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떤 때는 감사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서양 선교사님이 뚜껑 없는 지프차를 몰고 시골에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어떤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머니 여기 타세요. 그리고 태워드렸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차에 타셨는데도 여전히 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이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를 아직도 이고 계시냐, 좀 내려놓으시라 그랬더니만은 이 아주머니 대답이 이렇더랍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 한 몸이 차를 얻어탄 것도 죄송한데 보따리까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머리에 이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내려놓을 때 자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그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 삶은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자유한데 목적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를요 모태로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세우셨대요. 나를 불러주셨대요.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서 흔히 뭐라 그럽니까?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예정론이 등장하면은 흔히 뭘 말해요? 엉망으로 죄짓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거나 혹은 반대로 법 없이 성실히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게 예정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아닙니까? 되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가장 흔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나 혹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대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정해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냥 그 사람 격려해 주시지. 아,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안 되겠어. 예정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예정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는 명사에서 비롯된 뜻이에요. 예, 경계, 또 경계를 만들다, 바운더리를 짓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쫓아가면 뭐가 됩니까? 경계를 표시했다라는 거죠. 울타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가령 넓은 목초지 위에 세워진 울타리는 경계를 정해서 어디까지 일해야 하거나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바운더리를 정한 거잖아요. 만약 그런 울타리가 없다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넓은 초원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예정이라는 것은 경계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인생의 경계를 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형제를 예정하셔서 그 이미 예정하실 때부터 인생의 경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 우리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인생에 나는 예정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바운더리를 넘어가도 돼, 그게 바로 예정론의 참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17절 이하에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거기서 3년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난 일, 그리고 바울의 얼굴이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바울의 얼굴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나에 관한 소문이 교회들 사이에 퍼진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자유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거죠.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경계를 정해주셨네? 그랬더니만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을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한 삶이 목적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16절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경계를 만드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6절인데요. 16절에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o reveal his son in me 그럽니다. 그가 내 안에 나타나셨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설교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였다 나쁜 설교였다 그거는 둘째치고 제 나이쯤 되면은요 설교는 쉽습니다. 사람을 목양하는 게 어려워요.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식은 쉽죠. 결혼식 쉽죠. 뭐가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죠. 예. 우리가 그러한 일들, 뭐 직장 생활도 그렇죠. 예. 일이 쉽죠. 뭐가 어려워요? 사람을 관리하시는 일이 어렵잖아요. 형, 나 이거 일만 하라 그러면 그거 쉽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의 공통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격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회, 결혼생활, 직장생활 모두가 다 인격을 대하는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제 목회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우리 영근 형제가 제일 기억을 잘해 주시는데, 예, 설교문에도 있지만은, 예, 제 목회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회의 목표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설교였는지 저도 한번 AI로 찾아볼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호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건 바로 16절에 그거예요. 그가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To reveal his son. 누구에게요?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대요.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6장까지 가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유한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떤 태스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삶? 좋은 사람 되는 삶.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피와 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 바로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경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